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재물을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먹을 권리가 없나니, 왜냐하면 그 짐승들의 피를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들을 진영 밖에서 불사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피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에게로 나아가자.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에게 계속하여 머무를 도시가 없고 오히려 장차 올 것을 지금 찾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의 희생 제사를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느니라. 이것이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들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왜냐하면 이 같은 희생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편지 자체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쓰신 편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내용이 바뀌는 게 없으니 그 입장에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히브리는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즉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라 사도들의 복음 선포에 감동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 당장 곤란한 문제가 생겼는데 특별히 유대교의 중심 계급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서 계속하여 유대교의 교리를 고집하여 즉 유대교의 그 열심 위에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야만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 일반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히브리인들에게 아예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깨끗하게 성경의 원리에 따라 정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13장은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와서 이제 결정적으로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마당에 있는 제단을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도모까지 하였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미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요한은 21절에 그 설명을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이야기한 것이다. 즉 죽으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대등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새벽과 오후에 해질녘에 하는 두 번의 성전 제사의 그 제단이 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의 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지성소의 언약의 궤와 시은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칫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피를 흘려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짐승처럼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했다는 그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제단과 똑같이 섬기는 그러한 자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그 열성이 얼마나 좋지 않느냐,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느냐, 결국 그리스도도 섬기고 그 성전 제사를 통하여 야훼를 섬기는 것이니까 그렇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도자들의 이상한 교리에 혹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아니야, 너희들이 이걸 정리를 해야 돼.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너희들은 이 문제가 생겨. 왜 이방인들은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생각을 하지도 않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신의 신전에서 돌아서서 참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너희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걸림돌이 되는 거야 하고 이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제물, 그것을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즉 제사장들은 먹을 권리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속죄죄의 제물 외에는 나머지 모든 희생제사들은 그 대부분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죄, 그 sin offering,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가져온 제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우리도 오늘날로 2022년은 약 20일 가까이 전에 지켰던 바로 대속죄일, 용키프로 그때의 대제사장이 자신과 가족의 죄를 위해서 황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지성소의 그 언약궤 앞에 뿌릴 때, 그 다음에는 소 염소 한 마리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여서 피를 가져가서 그 언약궤 앞에 뿌릴 때, 그 짐승의 사체는 제사장들이 그 누구도 먹을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그러니 정확한 그림은 1년에 한 번 하는 모든 대제사장과 가족의 죄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들을 깨끗하게 한꺼번에 용서해 주시는 그 대속죄일에 드리는 이 속죄죄는 그 불제단에서 기름 덩어리만 태워버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다른 제물과 같이 먹지 못한다. 그 위에 있는 제물을 성막에서 섬기는 그 제사장들은 먹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히브리인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도 그들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황소와 손염소의 피를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열리는 지성소 안에 가서 언약궤 위와 앞에 일곱 번씩 손가락에 피를 묻혀서 뿌리는 예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분은 나와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그 밖에서 죽였던 황소와 소염소의 사체를 사람을 시켜서 성전 밖으로 나가서 예루살렘 도시 경계를 넘어간 언덕 위에 가서 불을 태워서 모든 살코기와 가죽과 오물까지 전체를 불을 태워 없애는 번제로 그 제사 예식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까지는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죄가 성전 밖으로 나가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서 언덕에서 밑에 그 계곡 밑으로 불태워 사라져버리는 그 짐승들의 완전히 죄가 되는 그 모습이 자기들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마지막 순서가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그 성전 그 1년에 한번 제사 예식으로 들어가선 안 돼. 자신의 피로,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십자가 위를 제단으로 만들어서 그 백성,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마치 그 수용소처럼 황소처럼 성문 밖에 40년 동안 광야길에서는 임시로 움직였던 성막을 지나서 열두 지파가 진치고 있는 캠프 밖으로 나가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동떨어진 곳에서 그 사체를 불태웠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용서해 주신 백성이란 것을 확신하는 예식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히브리인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편지를 읽는 유대교 그리스도인 다 같이 손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문 밖까지 가서 불태움을 당해야 되는 것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상징적으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 제사에 이제 너희들이 똑같은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자신의 피와 자기의 몸으로 세우신 새 언약, 이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성전 중심이었던 그 언약은 이제는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유대교의 지도자를 그럽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들이 인자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나의 살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느니라. 그 사람을 나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키리라. 왜냐하면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라. 56절 누구든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안에 사느니라. 이걸 성령께서 이 원리 히브리서 13장에 오늘 말씀하시는 이 12절의 원리를 그분들에게 미리 밝혀주지 않는다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많이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 무슨 말이야? 자기의 살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자기의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고? 이거 도저히 너무 어려서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다가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히브리서 13장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미국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감사의 계절로 들어갑니다. 오늘 그 시작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계속하여서 찬양의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누구에 의해서? 피를 지워 몸짓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자. 오늘 바울도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려고 이 설명을 했던 겁니다.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단번에 한 번에 once for all이라고 히브리서는 그랬으니까요. 성문 밖에서 그 불태우는 수염소 사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은 성전 제사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죄 용서받는 게 필요 없다. 영원히 의로워졌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어떤 순간들에 양심의 가책이 되는 실수나 죄들을 짓고 또 기도할 때에 마음의 가책이 들어올 때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 갈보리 그 언덕에서 구약시대의 그 순전후서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단번에 한 번에 자기 몸을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다시 계속하는 제사가 필요 없다. 꼭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너는 용서받지 못할 뻔뻔스러운 사람이야 하고 우리를 쓸데없이 양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이 확신의 교리를 새기고 살아야 하는가? 13절부터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외에 개개인들이 또 가족이 부부가 생활할 때 나머지 시간들이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보다도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 더 비참한 죽음은 문명 세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벌거벗겨서 채찍을 맞고 숨이 막혀서 죽어버리는 그 벌은 여성에게는 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욕설과 매를 맞으시는 치욕까지 감당하시고 갈보리 언덕 위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라는 제단에 바쳐버렸으니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 나 다를까 대제사장의 속죄일에 제사가 필요 없듯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1년에 한 번 열리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 버렸다.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징적인 그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들, 딸로 들어가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는 우리에게 그럽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그분, 우리 대신 순념소처럼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분이 그 당하신 치욕을 리프로치, 치욕을 우리도 등에 짊어지고 그분이 죽었듯이 우리도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자. 그러니 예배 외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또 이스라엘의 진영이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 외에 나머지 개개인이나 가족이나 부부가 생활하여 나머지 일주일의 삶을 살 때 진영답게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어가지 않던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로 와서 날마다 자기가 나처럼 결국 죽을 각오의 십자가를 지고 내 발자취를 따라와라.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광을 짊어지고 명예를 짊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짊어지고 으스대고 교만하고 아닙니다. 치욕을 짊어지고 여러분 이게 찬양의 희생제사를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주일날 찬양제사는 위선입니다. 왜? 감사의 내용이 없는데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는 가짜입니다. 왜? 죽고 나서 영멸이 있는데. 날마다 십자가 지는 이 삶을 가졌더라도 죽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생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나머지 6일 동안은 사람들에게 별벌들 없다고 손가락질 받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더라도 교회로서 영문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희생제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복된 날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이날의 하루만이라도 맛봄으로써 14절에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냐? 여기 이 땅에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도시가 없다. 반대로 장차 올 도시를 우리는 지금 찾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야지 그 도시로 가지. 아버지가 손으로 짓지 않은 그 하늘, 그 도시를 우리가 지금 가는데 여기에서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하늘나라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다 보면은 치욕을 짊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은 우리 머릿속에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도시도 머릿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숨만 쉬며 나머지 6일의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15절, 16절이 찬양의 희생제사를 6일 동안 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의 희생제사를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느니라. 이것이 그분의 이름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입술들의 열매니라. 이게 개개인의 삶에서 부부사에서 가족에게서 이루어지고 그 연장선으로 주일 전체 예배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건 구약시대에도 제사장들에게만 그리고 레위 자손에게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역대상 23절 5절이나 30절이나 25장 3절에 그들이 악기를 들고 288명이 12명씩 나누어서 1년에 24번씩 번갈아가며 하나님 앞에 제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는 일이 입으로 찬송하며 감사를 드렸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신약시대도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잘 쉬운 그 말씀을 15절에 한 겁니다. 예, 너희들이 이제 이 희생제사를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 덕분에 찬송이 터쳐나오고 그분의 이름을 고백할 때 감사가 저절로 터치지 않느냐? 찬송과 감사. Giving thanks and praise to him.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 때문에 찬송이 터지고 생각할수록 감사가 터진다. 그런데 그게 자기 개인 기도 시간이나 가족 예배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만 이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여라! 그 찬송과 감사가 너희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라! 16절입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왜냐하면 이같이 그것이 바로 희생제사들인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찬양과 입술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감사의 희생제사는 나머지 6일의 삶에서 오로지 상대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기 가진 것을 서로 나눠주는 일을 잊지 않는 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로 부르며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왕의 아들, 딸로서 제사장들이 아니냐. 이제 그 찬송과 감사의 삶이 우리 삶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강물처럼 넘쳐나며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귀한 뜻으로 전념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주셨으니 저희 일생 날마다의 행동에서 예배의 찬양과 감사로 점철이 되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강력하게 이끌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